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 몇몇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구레네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먼 곳에서 유월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때 구레네 사람 그 동네 같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그들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냈던 그 유월절 단순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그친 그란 제사이고 알맹이는 빠져있는 제사였죠. 그들이 인도하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래 만무하고 그러니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착잡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겨우겨우 짊어지고 가고 있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다 같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이단자라고 하기도 했던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그래서 반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리기도 하던 바로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그 현장, 역사적인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기 바로 앞에서 쓰러지는 그 예수라는 청년, 힘이 없고 가늘펴 보이는 그 청년이 쓰러지는 그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시몬에게 로마 병사가 너 이리 나와서 이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자라고 로마 병사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의 두 아들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 지고 싶어서 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로마 병사의 명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은 이 시몬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내 곁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뜨거운 피 냄새와 그리고 그 땀 냄새, 예수님의 거친 호흡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지만은 유월절을 지키면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이 이 시몬의 가슴 속에 평강이 어디에선가부터 솟아올랐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많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던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몬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시몬의 아들 알렉산도와 루포와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초대교회에 큰 일꾼으로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잘 성심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던 주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이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즉 이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섬겨주고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어머니 역할들을 할 정도로 큰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가족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접하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갔던 시몬에서부터 이 신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당시 십자가만 졌겠습니까? 골고다 위에서 자신이 지고 올라갔던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는 장면도 다 지켜보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기는커녕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현상들과 지진이 일어나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형 집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을 했던 이 병사 장교의 입에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불신자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도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하나님 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알 수 없는 그 절규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상치련의 말씀들이 시몬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였고 내가 지고 갔던 이 십자가가 메시아의 십자가였구나라고 하는, 내가 이 영광을 가지게 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들도 이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구레네 사람 중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처럼 이 시몬으로 인해서 구레네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래도 이 시몬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대충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십자가는 그냥 가장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지 십자가 목걸이와 무슨 장식품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 형틀이었죠. 그 위에 달려서 몇 날 며칠이고 피를 찔끔찔끔 흘리다가 새에 의해서 쪼아먹히기도 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고통을 누리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형틀이 십자가였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오라고 할 때는 같이 죽으러 가자 그 말씀입니다. 즉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짊어지고 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졌던 시몬은 온 가족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웃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힘든 것 하기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그냥 내 몸이 편한 것을 원하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들 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들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섬기겠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몬에게 고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어서 고맙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분명히 그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내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 주어서 고맙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시몬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어린아이 성도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로서 섬기고 몸으로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두고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였죠.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죠. 같이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죽어가면서 그럽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살려달라. 한번 살려줘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그때 한쪽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봉을 받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강도치고는 너무나 멋진 말을 한 것 아십니까?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아주 악한 심성의 강도였다면은 그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다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했던 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옳은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이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강도는 악한 건데 악한 강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말씀은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강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당신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다들 우리가 흉악한 강도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받아주셨죠.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구원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분이 아니야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정성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견고하셔 믿을 분이 아니야 이런 판단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저는 우리 아버지는 땅이 두 조각이 나도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던 어느 여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몸에 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 아버지에게 신방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따님 집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병원 신방에 왔는데 병원에 문병을 왔는데 두 분이 앉아서 교회 욕하고 있었습니다. 목사 욕하고 있었고 11조 비판하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신방 오는 거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가 신방을 가는 게 당연하지요 하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딱 일어나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목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젊은 목사가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버지가 유순한 양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이 의안이 벙벙해서 병실을 나서는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좋은,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몇 년간 입원해 계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을 지난주에 심방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뇌 이상이 생기면 의술로도 어떻게 손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군사님도 뒤에 숨골 쪽에 출혈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몇 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그냥 누워만 계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남편 장로님도 병원에 가보지를 못하고 전화를 걸면은 옆에 도우미가 영상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같이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면서도 막 우세요. 이 홀로 계시니까 외롭고 힘들고 적적하고 같이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처음 1년 정도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기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야 장로님, 지금 아내를 위해서 가장 눈물로 가장 간절하게 가장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은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사실 그 기도는 그냥 의술로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의술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술로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십시오. 의술로 못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통증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동안에 정말로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재물도 다 탕진해버렸고 더 이상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주님 적당한 선에서 통증만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가 걸어다닐 때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때에 돌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마시고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지 네가 통증이 없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고 좋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이 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이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괜찮을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최고 좋은 것을 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적절한 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적절한 선에서 상식 선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상을 허락을 해주시는데 다 낫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최선의 최상의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러한 승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가장 극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정말로 그가 무도한 악한 강도였을까요? 그 답을 다음 사람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를 그냥 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도 강도들이었고 바라바도 강도였습니다. 강도로서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그때 바라바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라바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죄수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바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가 아주 악랄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강도 짓을 한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라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랬죠.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에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강탈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흉측한 강도짓을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마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는 자가 있는지라 했죠.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주동자였습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란이 뭡니까? 이 밀란의 뜻을 찾아보면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밀란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밀란을 계획하고 주동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밀란을 계획을 하고 주동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상당한 의식이 있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밀란입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밀란을 꾸몄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로마를 대상으로 밀란을 계획하다가 어쩌면 발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바라바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바라바는 그들 중에 책임자이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도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미다가 체포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주도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명절이 되면은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리들이 바라바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못을 박느냐고. 그때 사람들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살려주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그들의 입에서는 바라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는 보통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의 주동자로 예수를 고발을 해놓고 실제 밀란을 주도하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추종하고자 했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선택을 한 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놀랍게도 바라바도 아들입니다. 바르바아라고 해서 바르아바, 이러면 아바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바, 아브,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 바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모습 누가 바라봐도 초라한 모습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초라하게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알 수 없는 그 말들, 보이지도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열박당해 있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 반면에 살인도 불사하면서 밀란을 일으켰던,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멋져 보이는 유명한 영웅적인 모습의 바라바 중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쪽은 보이지도 않고 감추어져 있는 나라, 그리고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당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무력한 왕,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이 세상의 오감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오직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도록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왕. 반면에 바라바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일어선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는 가시적으로 오감적으로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가 약속하는 나라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현세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라바죠.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청년 예수와 다윗 왕국의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라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매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라바를 연호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건강과 이와 같은 매력 있는 바라바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연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라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바꾸어서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바라바입니다. 내 이득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힘든 건 하기 싫어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은 바라바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바라바와 똑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어찌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를 죽이면서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혈기를 죽여야 하고 비난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죄에 대한 소원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소리소리 지르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죽이셔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매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위로의 길이고, 그 길이 능력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연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연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바라바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